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2월 28일 화요일. 계속되는 어려움.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대와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께 끝까지 헌신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갈등이 큰 피해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승리하였지만 많이 지쳐 있었다. 히브리서 2장 18절, 3장 12절, 13절, 4장 15절, 10장 25절, 12장 3절, 12절, 13절, 13장 1에서 9절, 13절을 읽어보라. 신자들이 맞닥뜨리게 된 도전들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히브리서는 독자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한다. 언어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예를 짓밟는 다른 종류의 공격들이 이어졌다. 일부 신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는 교회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낙심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개인이나 공동체 가운데서 승리의 감격이 지나간 후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긴장이 풀렸을 때 그런 순간 다가오는 적의 역습에 사람들은 더 취약하다. 연이어 다가오는 위협을 감당해낼 힘을 계속해서 다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열왕기상 19장 1에서 4절을 읽어보라.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러나 높은 신앙과 영광스러운 성공에 흔히 뒤따라오는 그런 반작용이 엘리야에게 몰려들고 있었다. 그는 갈멜산 위에서 시작된 개혁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의기소침하였다.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이제 그는 골짜기에 떨어져 있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으나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탄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한 이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는 엄청나게 높임을 받았으며 그 반작용도 대단하였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하여 마침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 오게 되었다. 교훈입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거센 반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 지쳐가고 있었다. 묵상. 베드로 후서 3장 1에서 13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별을 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지연되며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재림의 약속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큰 소망을 놓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분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로서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겠습니다. 적용. 신앙을 하면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그렇게 실패하게 하였습니까? 그 순간 어떻게 대처했다면 좋았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낙심을 극복하는 치료제.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선지자 어왕 164. 제 안에서 계속되는 영적인 대쟁투 가운데 때론 지쳐가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곁에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며 힘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없겠네 하 아,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영위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또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결심과 도전을 촉구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생애를 고쳐지는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영광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젊은생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속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 위대한 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9장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13장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단한 그 사람 사울이 지극히 작은 자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사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는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한 매우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할 각오가 된 훌륭한 종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매우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선출된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유능한 법률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사울이 어느 날 왜 갑자기 작고 초라한 바울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았습니다. 유대인에게 다섯 번 매를 맞았고,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배가 파손되는 위기 가운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터닝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삶의 터닝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다가오신 성령의 빛이 그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중 하나로 부름받은 스데반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스데반이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철저하게 스데반을 견제하며 그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성경과 논리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던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사람들을 사서 거짓 증인을 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가 고소당한 진리에 관하여서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맑고 감격에 찬 음성으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으니 스데반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은 회중의 넋을 잃게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역사와 제도와 인물과 표상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환희에 찬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미친 듯이 분노하였고 돌을 들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 사울이 있었고 이 모든 사건의 증인으로 그는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에 대한 합법적인 선고가 스데반에게 내리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당국은 뇌물을 받아들고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률가의 예리한 눈으로 사울이 그것을 쳐다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두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한 사울은 오히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던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라고 사도행적 102페이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족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은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사도행적 102페이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가 그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습니다. 안정되지 않고 정말로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적 102페이지에 다시금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사울은 그때의 공로가 참작되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선출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시작된 출세 가도를 그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무섭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매우 잔혹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서 더 잔인한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순교자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1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심문하고 판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와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를 보고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신봉했던 그 사업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거 아니야? 내가 지금껏 계속해서 핍박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는데 이거 내가 정말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1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의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다. 이럴 때마다 사울은 밤이 맞도록 이 확신과 싸웠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며 그의 제자들은 기만당한 광신자들이라는 자기의 신념을 공언함으로써 항상 문제를 해결하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밤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이 그의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차 들어오는데 그는 자기 신념으로 그것을 억누르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거의 그가 스트레스로 케어가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로 사울이 밤마다 얼마나 큰 고뇌와 스트레스 가운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로 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인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시냇물과 물을 댄 비옥한 땅과 과수원들을 보았습니다. 그 비옥한 광야와 아름다운 성읍을 바라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아주 강렬하게 사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그는 땅바닥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번에는 주님께서 직접 사울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거듭거듭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자신의 신념을 결코 굽히지 않았던 사울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단지 유대교를 반대하다가 처형당한 이단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지금 그에게 다가와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꿈도 환상도 아닌 분명한 실제적인 목소리로 그분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1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시고 넓은 집과 땅이 다 은행에 잡혀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편안하게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밭을부로 또 이불집으로 일을 하러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당을 5,000원 받으시면서 그렇게 집안 살림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계셨는데 제가 보통 때 같으면 학교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께서 저를 반겨주시고 환한 미소로 저희 어깨를 다독거려 주시면서 얘야 수고했다, 맛있는 것 좀 먹으렴 이렇게 저를 맞아주셨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겁니다. 집에 들어와도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락실에 가기도 하고 밖을 배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늦은 시각에 제가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어머니께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우리 어머니께서는 오른손 왼손 양쪽에 반찬을 사셔서 그 반찬 봉지를 들고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집에 들어오기가 싫잖아. 그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정근아, 네 맛있는 음식, 맛있는 식사 준비해 주려고 시장에 들르다 보니 조금 늦었구나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행동들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인격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의 흉악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출세하는 일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게 잘못되었는지를 그는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몸속에 생성된 콜레스테롤이 따뜻한 태양빛을 받으면 그 속성이 비타민 D3로 변환되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비친 강렬한 빛은 그의 옛 사상과 마음과 생각과 신념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하신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더 자세히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 엎드려진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속적 욕심과 권위만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하나님의 가리개가 가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던 눈,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질시하던 눈, 친구를 이기기 위하여 밤새워 전략을 세우느라 충혈된 눈, 하나님은 그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굳게 닫혀있던 영의 눈을 여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차리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을 가리우신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친구에게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한 후에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자네의 진솔한 평가를 듣고 싶네.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이 컵 정말 깜쪽 같아. 대단해. 정말 잘 그렸네. 그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는 대신에 컵을 보게 하는 그림은 실패한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로 그린 그 그림에는 예수의 손에 컵이 들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곳을 바라보아야 하고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우리들을 현혹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보도록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시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사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오셨던 그분을 향하여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도 굽혀지지 않았던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하는 일을 위하여 그는 3일 밤낮을 사용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굴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도행전 1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참여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며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하여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또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집가라고 하는 거리 유다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쪽에서 기도하고 저쪽에서 기도하던 두 영혼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어떤 것이 보이지 않다가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매우 기쁘고 즐거운 사실이었겠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로 인하여 억눌렸던 그 모든 것들이 상쇄되고 없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영원히 못 볼 줄 알았는데 그가 눈을 뜨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무섭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관하여 간증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만약 그 사도 바울이 오늘날 한국에 올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언제라도 여러분을 만나면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각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어도 여러분을 만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유일한 이야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빛으로 오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숨막히는 죄의식과 고통 속에서 나를 끊어내신 그 사랑을, 가슴에 고동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가 개척하고 그가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는 가장 먼저 그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입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나를 무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내 생의 전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시면 아그립바 왕에게 체포되어 끌려갔을 때도 아그립바 왕 앞에 서자마자 그는 다메섹에 있었던 그 일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추는지라.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는 자신 있게 그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에 관하여 얘기했습니다. 그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신명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든지 그는 순교의 현장, 로마의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의 생애의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이방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쉴새 없이 증거하고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뜨거운 기도의 향연으로 제자를 만들어 자신은 없어도 또 다른 제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의 생애에 혼신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터닝포인트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제는 사울에게, 바울에게 빛으로 이방의 땅을 비추라고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젊은 목사 부부에게 우리 목사들 중 어떤 이들은 정신적 부담에 적절한 신체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 결과로 허약해져서 고통을 겪게 된다. 목사에게 관계된 일상적인 의무만을 수행하는 목사들의 건강이 나빠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들의 마음은 우리 중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과 관련하여 애를 먹이는 염려와 무거운 책임으로 끊임없이 부담을 지고 있지 않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운동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보내주신 빛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식생활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업과 일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실패해야 할 진정한 이유가 전혀 없음을 나는 보았다. 우리 목사들 중 어떤 이들은 너무 마음껏 먹고 기관에 쌓이는 불순물을 내보내기 위하여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책을 읽고 연구하고 글을 쓰는 데 보내는데 사실은 그때의 시간의 일부를 체계적인 육체 노동에 바쳐야 한다. 건강식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은 양을 먹음으로 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좀 더 유의하지 않는 한 우리 목사들은 분명히 건강을 망치게 될 것이다. A 부부여, 나는 그대들이 모두 이 점에 있어서 위험에 빠져 있음을 보았다. 과식 때문에 생각과 말의 자유로운 흐름이 방해를 받고 청중의 마음 속에 진리에 대해 인상을 끼쳐주기 위하여 그토록 필요한 생각의 집중이 타격을 받는다. 식욕의 방종을 통하여 지성은 흐려지고 꽉 막히게 되며 영혼의 거룩한 정서는 타격을 입는다. 우리 설교자들 중 어떤 이들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 부적당한 식사와 운동 부족 때문에 연약하게 되었다. 다량의 음식을 탐하는 이들은 그들의 식욕에 방종하지 말아야 하며 자아 부인의 정신을 발휘하고 활동적인 근육과 억압받지 않는 두뇌의 축복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식을 통하여 다른 기관의 힘이 위장의 일을 하는 데 쏠림으로 온몸이 무력화된다. 우리 목사들이 모든 신체 기관을 적절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관은 닳아버리고 다른 기관들은 활동하지 않아서 약화된다. 어떤 한 기관이나 어떤 종류의 근육들이 거의 전적으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마모가 오게 된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과로로 크게 약화된다. 정신의 모든 기능과 각각의 근육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제대로 개발되고 건강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각의 기관은 생체 속에서 행해야 할 나름대로의 일이 있다. 기계의 모든 바퀴는 살아있고 능동적이며 활동적인 바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기관들은 서로 간에 부담을 지고 있으며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 A 부부여, 그대들 중 아무도 육체 노동과 가사 일을 즐기지 않는다. 그대 모두는 생애의 실제적인 의무에 대한 사랑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은 그대의 건강에 필요하며 그대의 유용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대는 먹을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질적으로 형편없는 피를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건드리지 말라. 그대들 모두는 연주창에 걸려있다. A 형제여, 독서를 즐기고 육체적 부담을 싫어하되 말하고 목을 운동시키는 일은 잘하므로 그대는 목과 폐의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그대는 마치 반복해야 할 교훈이 있는 것처럼 급하게 말하는데 그대는 다급하게 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대는 발성기관의 상부 조직이 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그것들은 끊임없이 소모되고 자극을 받으므로 질병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활동은 복부 근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폐와 목은 통로일 뿐 모든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대 부부의 먹는 방식 때문에 질병이 이르러 올 것임을 보았는데 만일 그것이 그대들에게 고정되면 쉽게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여러 해 동안 별탈 없이 견뎌왔고 망가진다는 어떤 특별한 징후도 보지 못했지만 원인에는 틀림없는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그 누구를 위해서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계몽된 양심에 따라 지혜롭게 먹고 연구하고 일해야 한다. 우리의 설교자들은 모두가 진실되고 성실한 건강 교역자가 되어야 하며 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혁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그렇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건강개혁에 대해서 큰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존중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결과적으로 고통이 수반되는 일 없이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절당하고 무시당해야 할 빛을 주지 않으신다. 사업의 선구자들, 나는 그대들 중 아무도 진정으로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보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그대에게 풀어놓으신다면 그분께서 욥에게서 발견하셨던 굳센 성실의 정신을 그대에게서 발견하지 못하실 것이며 오히려 불평과 불신의 정신을 발견하실 것이다. 내 남편이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곧 배틀크릭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시련 가운데 빠졌었던 때, 사탄이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던 때에 만일 그대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대들 모두는 저들의 질투의 정신과 허물을 찾는 정신을 깊이 들이마셨을 것이다. 그대는 나머지 사람들처럼 시기심이 발동하여 병들고 근심으로 기진맥진해 있는 인물에게 한마디 말로써 그를 마비시키고 거슬리는 부류의 사람들 중에 끼었을 것이다. 그대들은 화이 부부에게 있는 것으로 그대들이 추측하고 있는 잘못을 과대포장하고 그것에 집착함으로 그대들의 결함들을 상쇄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은 기회가 허락된다면 배틀크릭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행할 것이며 그 어떤 이들이 우리를 처부수기 위한 사악한 십자군 노릇을 할 때 행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행하고자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그들 중 어떤 이들보다도 믿음과 경외심이 적으며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소명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 데 더 인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잠언 15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공격 목표 1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했던 사탄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가정을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국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무너짐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공격의 제1 목표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처럼 소중한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굳건히 설 수 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고대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 천국에 관한, 천국을 노래하고 있는 수많은 찬송들이 있습니다. 저도 천국에 관한 찬송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천국에 관한 찬송 몇 곡을 소개해 보자면 첫째, 아름다운 본향 내가 노리하니 저 먼데 있는 집일세. 무궁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고난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고난풍파가 일지 않네. 둘째 곡인데요. 모든 천사 즐겨하는 생명강에 모일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 보좌서 흘러나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세 번째 곡은요. 천만 천사 찬미하고 모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네 번째 곡은 아름다운 곳 하늘 본향 다시는 눈물 없는 그곳. 나 언제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한식 누려볼까. 평화로운 그곳 하늘 본향 질병과 근심 없는 곳 영원한 복락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 살리. 다섯 번째 곡 수염 없는 그 땅은 견고한 성일세. 영원 무궁하도록 밤이 없는 될세. 주가 눈물 씻기리 사망 고통 없는 곳 무궁 세월 흐름이여 밤이 없는 될세.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소개해 보자면 우리 즐거운 하늘 집 맑은 강 언덕에 있으니 거기서 성도들 영원히 흰옷을 입고 살겠네. 하늘집 하늘집 보라 즐거운 우리 하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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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즐거운 우리 집.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곡들이 천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지막 소원인 하늘나라에 이르기 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정은 3권 539쪽에 보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거하시도록 할 것이다. 가정은 말 그대로 의미를 드러내도록 되어져야 한다. 그것은 땅 위의 작은 천국, 애정이 가혹하게 억누르는 대신에 개발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장소가 행복한 가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사실 육신의 즐거움은 가진 소유에서 오는 것이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 희망에서 옵니다. 그런데 소망은 마음이 즐거울 때 찾아옵니다. 사람은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어야 마음이 즐겁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훌륭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였지만 그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서는 전능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가정에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에디슨이 10살 때 처음 시작한 화학실험을 계기로 그는 1300여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그로 즐겁게 했습니다. 꿈과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반대로 좌절과 절망은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에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 즐겁고 자녀는 부모로 인하여 즐거워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이 계신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이 계신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난한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불행한 것은 재산은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그렇게 반듯하게 잘 자란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는 왜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정언 5권 335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들은 서로 떨어지게 할 수 없다. 신앙은 곧 사랑이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곧 사랑이 다스리는 곳으로서 말의 표현에서와 살 깊은 친절과 유순한 호의의 행위에서 사랑을 찾아보는 곳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의 생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선물을 준비해서 축하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선물을 하고 드디어 남편이 선물을 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부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부인은 현금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종이에 여러 가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마 쿠폰 10장, 설거지 쿠폰 10장, 업어주기 쿠폰 10장, 심부름 쿠폰 10장, 뽀뽀 쿠폰 20장 등. 아내는 그걸 받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힘들 땐 언제든지 이 쿠폰을 내밀어.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 5296-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